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구영이고요.
저는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종우입니다.
네, 오늘은 고전의 대문 4서편의 저자이자 민족문화 콘텐츠 연구원의 박재희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4서 중에서 대학과 논어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지금부터 2부에서는 4서 중에서 나머지 두 편인 맹자와 중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맹자의 대문을 열겠는데요. 1부에서 잠깐 말씀 주셨어요.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사이다. 네. 맹자를 읽어라 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역대 정권이 네. 맹자책을 다 금서로 한 경우가 많아요. 워낙 왕하고 붙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맹자는 어떻게 보면은 항상 늘 직장을 못 얻어요. 왜냐하면 워낙 세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나는 옳은 말을 하겠다.
네, 근데 문제는 그 뒤를 쫓아다녔던 팔로우들이 문제죠. 선생 잘못 만나서 같이 굶었으니까.
어떡해요.
그래도 호연직이라고 하는 내 영혼의 에너지를 꺾이진 않겠다. 오를 의자. 의야말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에너지다.
네.
그래서 맹자는 정말 그런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네.
그 당시 권력자들, 그 당시 힘센 사람들하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의를 추구하지? 그는 뭐 이익만 추구하느냐? 당신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찰 때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린다. 이 얘기 어느 정권이 좋아하겠어요, 왕들이.
맞아요.
멋쟁이 대장부네요.
멋쟁이 대장부. 네. 이 맹자 읽으면 반할 수밖에 없고요. 아하. 더 나아가서는 폭염 속의 맹자. 잘 어울리는 책입니다.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신 책 내용 중에서 맹자가 추나라라고 하는 되게 작은 나라에서 이제 큰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정말 아까 처음에도 이제 금수저 흑수저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뭔가를 떨치려면 어디서 나왔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자하고 맹자하고 고향이
산동성
곡부와 추성이라고 하는 택시 타고 20분? 근데 시대적으로 한 120년?
네네.
둘의 공통점은 흑수죠?
네.
호르몬이 출신? 세 살 때 아버님 잃고?
맞아요.
근데 보니까 훌륭하신 분 중에 호르몬 출신들이 많더만.
역경을 이겨낸 거죠. 네.
호라버니 밑에서 잘 컸다는 자식이 별로 없어.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만 재혼해서 안 된대. 그러니까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비록 역경이지만 자식이 그 신호만 받아들이면
네.
잘 큰다.
맹모 맹모. 맞아, 역시 맞아. 어머니는 위대하다.
아, 어머니는 위대해요. 예. 우리나라 어머니들 위대해요.
맞습니다. 그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공자의 논어 읽은 다음에 맹자를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자가 죽은 후에 100여 년 뒤에 맹자가 태어났고 이제 논어를 확대 해석하고 있기 때문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별칭을 하는데
예. 네.
춘추적 사고의 대표자인 공자와
네.
전국시대적 상황의 대표자인 맹자. 사실 맹자에게 있어서 공자는 인생의 롤모델이었어요. 비슷한 동네에서
예.
나보다 먼저 태어났는데 너무나 나랑 유사한 점이 많아.
네.
그런 면에서 맹자는 비록 80세를 넘게 살았지만
네.
공자야말로 자기 인생의 모든 롤모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교라고 하는 그 사슴관계가 공맹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흘러내옵니다. 맹공철학이라고는 안 하죠.
네.
그래서 공자의 논어를 읽고 시대적으로 그 다음인 맹자를 읽는 것이 보통 순서로 돼 있죠.
네. 그 동네가 갑자기 좀 관심이 가네요. 뛰어난 학자가 나온 명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드네요.
우리나라 대학은 거기 땅 사겠지요.
그러니까
월달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공자보다는 맹자가 훨씬 더 뛰어난 논리를 가지고 있고 더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이면서 좀 대중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요. 뭐 하지만은 계승자잖아요. 계승자로서 창시자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있는 거 아닌가요?
공자의 사당이 있고 맹자의 사당이 있어요. 이제 돌아가신 네. 다음에 위패를 모시는. 제가 뭐 한 100번은 가봤는데.
아.
정말 가보면 1등과 2등의 차이가 확실해요.
아.
일단 입장료가 10배 차이 나요. 규모는 100배 차이 납니다.
아.
야, 1등과 2등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아.
그러니까 아무리 맹자가
네.
뭐 글자 수는 3만 5천 글자 그러니까 논어의 거의 2배 이상이라고 해도
네.
아무리 논리가 정연하고 아무리 뭐 뛰어난 논설가래도 네. 결국은 창시자를 못 뛰어넘는 게 있지요.
아, 원장님 근데 한 방에 정리를 해주시네요. 맞았어요.
그 사실 맹자하면 아까 말씀 구형이 안 하면서 말씀 맹모 삼천지교 요 말을 굉장히 다 알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근처에서 이제 살았더니 아이고 이런 네네. 것만 배우고 시장 근처에 살았더니 삽니다 이런 것만 쓰고 삽니다 뭐 이런 거 하고 다시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고 이건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엄마 훌륭하다 그랬는데 분장님께서는
예.
엄마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 교육 이 좀 계산된 행위였구나.
이것도 교육의 일환이었다.
아, 근데 이거요 이 얘기요. 네. 중국 정부에서 교과 과정에 이 얘기 하지 말라는 훈시가 내려온 적도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 논리대로 하면 한 인간이란 존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위대한 역량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환경이 지배를 받는다는 논리. 이건 중국 공산당 막시즘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논리를 금지하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고도로 계산된 맹자 어머니의 교육 철학이었다. 공동묘지란 곳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하고
네.
시장이란 곳에서 처절한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시장 통해서 느끼게 하고 삶과 죽음의 그 극단을 넘어서 파라군으로 옮겨갔고 그때 공부를 시켰다. 이러면 이제 정리가 좀 돼요.
네.
어쩌면 율곡 선생을 키운 건 신사임당이듯이 네. 맹자를 키운 건 그 맹모 엄마의 맹자 엄마의 위대한 생과사를 넘나드는 아니 그런 거 안 가리키고 오로지 파라군에서만 자라게 했으면 그게 철학이 무슨 현실성이 있고 대중성이 있었겠어요.
네.
공자 어머니도 사실은 무당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처절했죠. 그렇지만 자기 자식에게 그 무당이 무속행이었지만 그걸 하나의 문명화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맹자 어머니의 그 삼천지교는 단순히 뭐 전세 살다가 월세로 바꾸고 아니라 무슨 뭐 자식을 좋은 데로 자꾸 옮기는 그런 부모의 개인의 허영과 치맛바람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위대한 학자가 되라고 하는 고도로 계산된 하나의 교육 프로젝트였다. 라고
아니,
제가 해석을 좀 합니다.
근데 훈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혹하고 뭐 정말 그런가 싶은데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자, 논어에는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가 주로 담겨 있다면은 맹자에는 당시 지도자와 맹자의 대화로 채워져 있습니다. 던지고 받는 한마디 한마디에 날이 서 있어서 흥미진진한데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 잠깐 주셨듯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소신껏 답하는 맹자가 어땠을까 싶어요. 조금 고달펐을 것 같은데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말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일명 얘기하면 맹자가 혼자 앉은 게 아니라 한 집단, 스쿨, 학파였어요.
네.
그러니까 맹자 한 번은 중에 한 300여 명이 같이 뜹니다.
대부대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컨설턴트 집단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무디스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들은 직업을 얻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너들, 제후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의 이론이 채택이 돼야 거기서 거주하고 월급도 나오고 밥을 먹었는데
네.
맹자는 사사건건 이제 붙어서 결국은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근데 결국은 논리는 그거예요. 맹자에게 지도자들이 원했던 건 네 의지를 꺾어라. 내가 고용인인데 왜 자꾸 너는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음흠.
맹자는 그거예요. 야 내가 밥 먹고 살라고 너한테 온 줄 아냐. 난 내 영혼을 쫓는 사람이다. 너한테 밥 먹고 살라고 내가 내 뜻을 갖다가 구부려서 너를 위해서 내가 밥벌이로 하진 않겠다.
네.
이 정신이 2500년간 아시안들한테 엄청난 임팩트가 있어요.
네, 정말.
초야에 묻혀진 산 선비들, 사대부들의 귀향 간 사람들 절대로 왜 매화는 일생 동안 향기를 팔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추워도 그런 맹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삶의 가치가 있는 거죠.
네. 정말 대장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맹자가 추구했던 인간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자의 군자와 대응되는 개념은 맹자의 대장부입니다. 대장부에 대한 내용은 박재희 훈장님의 짧은 강연으로 마련해봤는데요. 주제는 맹자가 꿈꾼 인간형. 대장부가 갖춰야 할 다섯 가지 덕목입니다. 박 훈장님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항상 어머니한테 듣던 말들이 야 대장부가 되거라 했는데
네.
그 대장부 앞에 붙이는 하나 단어가 있었죠.
사내.
그건 누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내 대장부가.
여장부도 있고 여자 네. 대장부도 있고 성별을 초월한다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훈장님 멋져요.
남자들만의 철학이 아니거든요. 네네. 얼마든지 여성도 대장부로서 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맹자에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사내 대장부라면 쓰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양성 불평등적인 용어고 그러네요. 맹자는 그런 말 쓴 적 없습니다.
네네네. 박수.
대장부란 뭐냐. 맹자의 논의는 간단해요. 맹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나이 40이 부동심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네.
부동심 뭐 글자 그대로 하면 안 입을 자에 움직일 동자 그리고 마음심 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나이 40의 부동심. 아, 왜 그 논어에도 보면 공자가 그런 말을 하죠. 내 나이 40은 부록이다. 어, 우리 남 선생님 잘 아시네. 네. 뭔 뜻이에요?
유혹이 없는 유혹에 흔들림이 없다?
아 비슷하지만 예 혹하지 않는다는 아, 혹하지 겁니다. 않는, 그러니까 유혹에도? 글쎄요 나이 40이란 나이가 어떤 나이인지 대충 보면은 멘탈이 단단해지는 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우환이 다가오든 갑작스런 성공과 부귀 영화가 다가오든 때로는 이적당에 갇혀서 외부와 단절된 때 단체 고립담에 유배되어 살아가든 나에게 환란이 다가와서 내 영혼을 힘들게 하든 그 어떤 부귀와 빈천과 이적과 환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완성 시기가 부동시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장부라는 겁니다. 참 어렵죠. 우리는 가끔 정말 조그만 충격에도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휘청휘청하는데요. 맞아요.
네. 누가 나한테 요즘 말로 하면 SNS에 나 맛있는 거 먹었는데 좋아요 안 눌러주면 마음이 싹 속상해하고 정말 등등 떠다니는 이런 시대에 네. 엄청난 충격이 다가와도 쓰나미가 내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갖는다는 건 정말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대신 이 부동심이라고 하는 이 멘탈을 가진 대장부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된대요.
네.
그 훈련을 통해서 일종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만하게 늘 충전해야 된답니다. 그 정신적 에너지를 뭐라 그러냐면 호연지기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네.
호연지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호연지기를 길러라. 그것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육체적인 호연지기가 아니라 네. 내 영혼이 떨리고 내 영혼이 정말 감동스러운 에너지를 충전하라는 거예요. 일종의 정신적 에너지예요. 네. 맹자는 그래요. 호연지기란 일종의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적 에너지로서 귀하다고 해서 높은 자리 부귀한 자가 항상 충만된 게 아니래요. 초야에 묻혀있는 저 이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가득 충만한 호연지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신적 에너지인 호연지기는 방전도 된답니다.
네.
그 방전돼서 결국 호연지기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굶주림에 빠진대요. 근데 그 굶주림은 육체적 굶주림이 아니라 정신적 굶주림에 빠진답니다. 야, 정말 정신적 굶주림이라는 건 느껴봤나요? 우울증, 정신공황장애, 정신소진증후군 우리가 요즘 병명도 알 수 없는 그 허함 이게 다 전 그런 형태라고 봐요. 그러니까 맹자가 다시 태어났으면 그런 얘기할 것 같아요. 그대들은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방전되면 충전기를 찾는데 왜 네 영혼이 그렇게 방전됐는데 그 영혼을 충전할 생각을 안 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호연직이라고 하는 정신적 에너지는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뭐 성공을 했다, 취직, 승진 그거 갖고는 안 된대요. 그 영혼이 충만함은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 충만함의 원전, 어디서 그 충전이 되느냐. 오를 의자, 의를 통해서 충전이 된답니다.
네.
의라는 게 뭐예요? 우리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요. 프로핏, 이익이 아닌 의의 충만함.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어딜 가고 누굴 만납니다. 그 근거가 있잖아요. 왜 가지?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왜 방송을 하죠? 라는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을 내가 지금 왜 만나고 있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돼요. Profit, 이익이냐? 아니면 의이냐? 영원히 떨려서 온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익을 얻었지만 끝나고 나면 허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상처를 입는 거죠. 내가 이 돈을 벌려고 내 영혼을 이렇게 접었어야 하는가? 맹자는 적어도 대장부가 되려면 이 의의 판단 근거를 갖고 있으래요. 안중근 의사가 그런 결단을 한 건 의의 충만함이지 니의 관점에서 보면 해서는 안 돼요. 정말 금수저 출신 아닙니까 안중근 네. 의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런 위대한 선택을 했다는 건 그분이 갖고 있는 정신적 에너지의 충만함이에요. 전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여태까지 존재해왔고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그래도 그나마 견디어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대장부라는 게 무슨 뭐 호언이나 하고 나 잘났다고 폼이나 잡고 혹이나 부리는 그런 필부의 대장부가 아니라
네.
내 영혼의 떨림을 소중히 여기고 아무리 많은 이익이 있다더라도 영혼이 떨리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고 가지 않는 그리하여 내 영혼의 호연지기에 충전을 가득 채워서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의 마음으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대장부다라고 전 다시 한번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맹자가 몸소 평생 실천한 덕목이네요.
그렇죠.
원장님?
그의 인생은 바로 이 실천의 연속성이었고
네.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 남력 조식 선생 같은 경우 평생 내가 몸을 굽혀서 벼슬하기보단 차라리 저 초야 저 경상 우도에 묻혀서 내 제자를 기르고 비록 먹을 것은 달지 않지만 내 영혼을 쫓아 살리라.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대장부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네.
근데 혹시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불행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 부인도 힘들었을 거고 자식들은 얼마나 골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 어떤 게 좋다 나쁘다의 가치가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쫓아 산다는 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 대장부를 그렇게 한번 좀 정의를 해보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논어의 공자가 사랑은 뭐냐 측은지심이라고 얘기했듯이 맹자도 여민동락이란 말을 많이 해요.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대장부의 꿈과 미션이고 비전이에요.
네.
그리하여 내가 사는 이 시대를 정말 행복하고 해락. 그래서 이 여민나기니 뭐 이런 옛날 국악 있어요.
네네. 지금도.
함께 예, 즐겁게 예. 아름다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대장부의 위대한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민해락 여민동락.
네, 그리고 대장부의 예. 위대한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만 사냐.
네.
아, 때로는 내 욕심도 좀 차리고 내 이익도 가고자 하면 그건 나쁜 삶이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맹자는 그래요. 나쁘지 않다. 정말 당신이 이 시대가 내가 나서서 안 될 시대라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이익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네.
단 미관말직을 해라. 너무 큰 직업으로 하지 말래요.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욕심내지 말고 최소한의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갖고 살으래요. 안 그러면 내 영혼한테 부끄러우니까.
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고 얘기합니다. 대장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성이 착한 사람이 하늘다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참 인성이 하늘 맞아? 저 안에 하늘 있어? 할 정도로 못된 비상식적인 사람 있잖아요.
네.
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원래부터 모든 인간은 착하지만 그 사람은 이 어려운 세파를 살면서 결국은 착한 본성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민둥산이 있는데 풀 한 포기 안 자라는.
네.
그럼 원래부터 민둥산이 아니었대요. 원래는 수풀이 우거졌는데 도시 옆에 있다 보니까 나무꾼들이 들어와서 나무를 다 베갔대요. 그래도 저녁이 되면 이슬이 내려갖고 또 풀도 키웠대요.
네.
그때 이번에 목동들이 와서 또 싹쓸이 해갔대요. 양들에게 풀을 먹여서. 그래서 결국 그 산은 아무 풀도 못 자라는 민둥산이 됐대요. 지나가는 사람은 말하죠. 에이 저놈은 민둥산 풀 한 포기도 없다고. 그렇지만 원래부터 그 산이 민둥산은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는 아름다운 수풀이 가득한 산이었는데
네.
이놈은 난세를 살다 보니까 찢기고 해지고 정말 부풀기가 일어서 저렇게 힘들게 됐다. 정말 가끔 전철 타보셨죠?
네.
1호선에서 2호선 바깥 타는 곳 아세요?
아,
신도림역. 한번 새벽 아침 9시에 타보면
엄청...
정말 내 본성이 민둥산이 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참 그래서 저는 이 난세에 참 대장부로 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지표를 갖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그래 어차피 이렇게 사는데 너 죽고 나 살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는 정도는 좀 알고 가는 게 뭐 세상 사람이 다 대장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근사한 대장부는 꿈을 꿔도 될 듯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대장부가 갖춰야 할 다섯 가지 덕목에 대해서 박재희 훈장님의 강연으로 들어봤습니다. 선의후리, 부동심, 호연지기, 여민동락, 불임지심. 이 다섯 가지가 대장부의 덕목이라고 하셨는데요. 하나하나 정말 이렇게 적어서 가슴속에 새기고 싶은 그런 말씀드리세요. 그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덕목은 어떤 거세요?
선의후리죠. 먼저 의를 추구하라. 그러면 이익이 다가올 것이다. 아하. 아, 인간이라 갖고 있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결국은 이익이라는 것이 선행하기 때문에 항상 이익 앞에서 흔들려요. 그래도 그 이익보다 더 중요한 의를 추구하면 네. 반드시 이익이 따라올 거라고 하는. 왜 그 옛날 그 개성상인 임상옥이의 그 소설 상도 그 구절 기억나네요.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을 남기면 반드시 이익이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이익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네. 선후의 문제에 있어서 네. 의라는 것이 있다는 걸 잊지 말자. 네. 뭐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맹자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잠시 2부 퀴즈 드리고 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씨.
네. 이것은 맹자의 새 인간형인 대장부가 갖춰야 할 다섯 가지 덕목 중 하나입니다. 공자는 40대 나이의 마음을 불혹이라고 표현했고요. 맹자는 그의 40대를 이것이라 표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해석되는 한자어 이것은 무엇일까요? 박재희 훈장님께서 보기 주시겠습니다.
네, 1번 호기심, 2번 부동심.
네, 맹자가 자신의 나이 40대를 정의한 이 말을 골라주세요. 1번은 호기심, 2번 부동심. 정답하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만나고 싶은 책도 추천해 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박재희 교수의 저서 고전의 대문 4서편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나 원두커피 국어사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중에 50대 후반이라고 밝히신 9401번 쓰시는 분이 사연을 주셨는데요. 대학가요제 수상곡을 많이 많이 좋아하신대요. 특히 가사에 희망을 품고 있는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요. 이범용 한명훈의 꿈의 대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9401님의 신청곡 이범용 한명훈의 꿈의 대화 보내드렸습니다.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민족문화 콘텐츠 연구원의 박재희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맹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네요.
네, 저도 공자보다 맹자가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고백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해야 할 말이라면 누구든 누구 앞에서든 서슴지 않고 정말 사이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생각 때문, 당당하게 얘기하는 자세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중국 여러 왕조들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맹자를 금서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왕이라도 이런 맹자는 싫을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사사건건 아니되옵니다. 뭐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쏘 막 이렇게.
예, 근데 어쨌든 조직이라는 게 예스맨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아, 조직이 다 맹자면 그 문제 있어요.
네.
그 중에 한 명, 딱 한 명. 정말 쓴 말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분 한 명만 있으면 조직은 망하진 않아요.
네.
100%의 예스맨도 문제고 100% 맹자맨도 문제입니다. 한두 명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이 됐는데
네.
결국 맹자를 왜 금소로 했냐면 역성혁명이에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임금 노릇을 못하면 네. 성을 바꿔도 된다. 다시 말하면 혁명을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들이나 제왕들은 이게 겁이 나겠어요.
그럼요. 아이고 무서워했겠죠.
네, 백성들의 네. 부모된 자가 백성을 자식처럼 여겨서 잘 살게 하면 왕이지만 그러나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산지사방 흩어지게 만들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힌다면 그게 어찌 왕이냐. 일개 필부받도 못하니 그를 죽이는 건 왕을 죽인 게 아니라 깡패 한 명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서가 되겠죠.
정말 후덜덜.
후덜덜 떨리죠.
했을 것 같아요. 왕들이. 네. 50보 100보라는 말 흔히들 하잖아요.
네. 네, 네, 네.
이 50보 100보는 맹자가 양나라의 해왕과 나눈 대화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그 두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던 것일까요? 박재희 훈장이 맹자 역을, 남정미 씨가 양해왕 역을, 그리고 제가 해설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자는 양해왕에게 함께 성과를 즐기는 여민동락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맹자에게 달리 할 말이 없었던 양해왕은 자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한해 지방에 흉년이 들면 젊은 사람은 하동 지방으로 옮겨 살게 하고 거동 못하는 늙은이와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또 곡식도 가져다가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하동에 기근이 들어도 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나라 지도자가 정치하는 것을 살펴보니 나같이 백성들에게 마음 쓰는 자가 없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아니 그런데 도대체 이웃나라의 백성들은 줄어들지 않고 우리나라 백성들은 많아지지 않는 것, 이거 어찌 된 일이오?
세금을 내고 부역을 담당하던 백성의 숫자가 국력이었던 시절, 양해왕은 어째서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로 몰려들지 않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맹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50보 100보 이론으로 대답하죠.
왕께서는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에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죠. 전쟁터에서 한창 접전이 벌어졌을 때 두 병사가 갑옷을 버리고 무기를 질질 끌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떤 병사는 100보를 도망가서 멈추었고 또 어떤 병사는 50보를 도망가서 멈추었죠. 그때 50보를 도망간 병사가 100보를 도망간 병사를 보며 비웃고 나무랐다면 왕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터에서 50보를 도망간 것이나 100보를 도망간 것이나 거리에 차이만 있을 뿐 도망간 것은 똑같다는 이치를 아신다면 민심이 당신에게 몰리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는 정치나 이웃나라 왕이 하는 정치나 결국 50보 100보입니다.
네, 50보 100보 역시 호연치기를 품은 맹자답습니다. 그냥 무소의 뿔처럼 직진하네요.
와, 그 지금 근데 우리 박재희 맹자께서
네, 아주 너무 좋았어요.
나,
너무 좋았어요.
나 인근 같아서 매우 철아해. 와,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근데 왕한테 좀 너무 쓴소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서 정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맹자에 보면 정말 그 당시 사회상이 네. 너무 난세였던 것 같아요. 백성을 바라보는 이 정치가의 관점이 결국은 자기의 궁궐을 지어주는 부역의 대상, 자기의 땅을 넓혀주는 병사의 대상, 자기의 세금을 내주는 세금의 근원으로만 바라봤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복을 누려야 되는지 그들의 행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던 시대였죠.
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수십만 명이 거리에서 나뒹굴고 있고 그 기아에 허덕이는 그 늙은이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맹자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민심을 대변해서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준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예. 왕도가 아닌 정도를 주장했기 때문에 왕들이 보기에는 가까이 하기엔 좀 너무 먼 당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등용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정도라는 말이 좋긴 하나 그들이 볼 때는 정도를 행한과 동시에 자기의 권력과 이익이 무너지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타협 아니었죠.
그 요즘에 보면 이제 뭐 아들러 심리학 이라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 이런 책들 되게 많이 읽으시잖아요.
네.
다들 인간관계에 지쳐서 그런지 노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 자주 나누곤 합니다. 저도 뭐 지나고 보면 기분 나쁘게 그 당시에는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더라도 그래 생각해보니까 저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 인식 좀 인정을 하게 되고 좀 고맙게 느껴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훈장님께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 정말 그 뭐 명심법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도선자는 어? 나의 좋은 점만 얘기해 주는 자는 시오적이라 나를 해치는 도적이고 도악자 시오산이라 내 단점을 얘기해 주는 게 진정한 내 스승이다. 근데 인간이란 존재가요. 옆에서 예스 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저요.
사실은
맞아요.
사사건건 너 왜 그러니 살 좀 빼라 뭐 아랫배는 왜 나왔니 기분 좋겠어 이거.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고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조직이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보면은 기업체들이 무너지고 그 당당했던 기술력을 가진 조직들이 정말 길을 잃고 헤매는 거 보면 그런 신하 한 명이 없었던 거예요.
아.
다 예스맨만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맹자는 그거를 불소지신이라고 합니다. 안이불자에 불을 쏟자. 함부로 오라가라 부를 수 없는 신하 정도 한 명은 키워야 된대요.
아.
그 사람이 조직을 위해서 어떤 생산성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노라고 하는 그 직책이 그 사람의 직책이에요. 그런 정도 신하 한 명을 두면 그 나라는 그나마 균형을 잡을 수 있다.
바른 말 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왜 기업도 사회이사를 두는 게 노하라고 집어넣었더니만 사회이사 월급 받아라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분명히 보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 괜히 여기서 내가 뭐 옳은 말 했다가 내가 이 자리 잘릴 일이 있어. 나중 사람이 오면 해결하겠지. 결국 그래서 기업이 무너지고 정말 기업에 종사하던 그 직원들은 다 거리로 내앉는 그 와중 속에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정말 노라고 아무도 했지 않았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맹자 얘기에 이 노라고 할 수 있는 불소지신이야말로 네. 이 시대도 여전히 유효한 어떤 조직의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조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경의를 표해서 모시고 와야 할 정도의 어진 신학 정말 노라고 할 수 있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뭐 예나 지금이나 불소지신을 가까이 해야지 정치나 경제나 다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자포자기라는 말도 맹자에서 훈장님 유래가 된 거예요?
네. 우리가 뭐 포기한다는 말 네. 그게 바로 맹자의 유래입니다. 아. 자포자기의 준말이 포기예요.
포기.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재장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뭐 허연직이니 네, 뭐 네. 아니면 선의후리니 뭐 네. 여민동락이니 아유 나 같은 존재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 라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을 자포자기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내 안에 있는 그 위대한 하늘이 준 덕을 네. 그 하늘이 준 위대한 하늘다움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째에 포악할 복자 나를 막대하고 막 굴리고 스스로 자째에 버릴 기자 내 위대한 그 위대한 존엄을 버리는 사람을 우리는 자포자기라고 보라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맹자가 하는 얘기예요. 야, 너 위대한데 너 왜 포기하냐 스스로. 영어로 해볼까.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자존감을 좀 가져.
그래. 네. 너 왜 이렇게 스스로 먼저 포기해? 저는 안타까워요.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라며요.
네네,
그러니까.
한 해에 15,000명. 세계 내전으로 죽는 전쟁의 사망자 숫자보다 많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지? 포기할 일 아닌데 당당하게 내 안에 있는 하늘을 믿고 다시 한번 그 영혼을 믿고 쫓아가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흙수저가 네. 세라믹 수저가 돼서
그러니까요.
정말 위대한 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 자포자기란 말 정말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저기 뭐 맹자가 강조하는 대장부의 도리 중에서 이 시대의 갑인분들에게 필요한 덕목인 사소주의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예.
요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사대주의란 말도 맹자가 그래요.
네.
때로는 섬길 사자 큰 대자 나보다 큰 놈을 섬기는 건 지혜로운 자의 생존 방식이다. 그러니까 그걸 어떤 감정으로만 보지 말래요.
예, 예.
그건 지혜로운 자의 생존 방식이래요. 누군 숙이고 싶어 숙여요?
네.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숙이는 거죠.
맞아요.
단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는 건 그걸 사소주의라고 합니다.
네.
섬길 사자의 작을 소자.
아.
그건 어진 자의 생존 방식이래요.
아.
이해 가세요?
네. 네.
갑이 을한테 존댓말 쓰는 건 위대한 사소주의예요.
어허.
어른이 학생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건 사소주의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앉아야지가 아니라 나보다 힘 약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는 건 위대한 또한 사랑이 넘치는 대장부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대주의든 사소주의든 때로는 섬기기도 하고 네. 윗사람을 때로는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혜로운 자의 그리고 어진 자의 선택이라는 거죠.
뭐 사소주의를 실천한다면 뭐 갑질의 횡포 이런 말은 사라지겠는데요.
그렇죠. 강자니까.
강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게 위대한 거죠.
아.
약자 강자를 섬기는 건 당연해요 사실은.
네. 네?
우리 겸손이란 말이 뭐예요. 겸손 안 해도 되는 사람이 겸손해야 겸손이지 약한 놈이 겸손한 건 겸손이 아니죠.
아니, 이렇게 좋은 말이 있었네요. 사소주의 네. 우리가 사대주의만 네. 그 말에만 좀 익숙해 있었는데
맹자가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네.
그때 그때 따라서 우리는 섬김의 대상을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소주의가 어떻게 보면 불소지신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 또한 또 사소주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은 내가 세고
예.
내가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신하에게 숙일 줄 알고 굽힐 줄 아는
저 사람의 얘기도 귀담아 들어보시고
율곡 선생이 선조한테 10만 양성별 직언하고 할 때 예. 섬길 줄 알았다면 아마 우리 그런 꼴은 안 당했었을 거예요.
아, 고전의 맞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요? 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박재희 훈장과 함께 고전의 대문 4서편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서 중에서 맹자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4서의 마지막 대문인 중용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용은 누가 쓴 것인지 그리고 주자는 왜 중용을 4서에 포함시켰는지 그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예, 사실 이 중용이라고 하는 건 독립된 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라고 하는 그 오경 안에 한 장이었죠.
네.
근데 이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대학이란 책 있죠.
네.
그것도 독립된 책이 아니라 얘기 안에 있던 하나의 편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주자라고 하는 신문명의 패러다임을 꿈꿨던 이 원탁의 기사가 아, 요즘 바라보니까 뭐 그 당시 불교 문명이라는 것이 거의 극한 상황에 다다랐거든요.
네.
천국 갖고 티켓 팔고 부모님한테 밥 차려주진 않고 어디 가서 기도만 하고
승려의 또 사치나 이런 것들
사치나 향락 군대 안 가려고 절로 모여들고 절은 비대해지고 결국은 인간이 만든 종교에 의해서 인간이 종속당하는 사회 속에서
아하.
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휴머니즘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필요했던 거고
네.
그래서 중용이란 책을 보니까 불교하고 얼마든지 대항할 만한 우주와 인간과의 관계론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끌어내서 먼지를 털었죠.
음흠.
보니까 지은 사람이 공자의 친손자인 자사자란 사람이에요.
아, 자사자.
그래서 이 중용을 얘기 속에 독립시켜서 대학과 함께 아까 얘기했던 논어맹자를 편입하여 사서다라고 주자가 완벽하게 요즘 말로 스타 발굴한 거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 중용이 아주 중요한 책으로 유교권에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보면 뭐 중용의 마음으로 살아라, 중용을 지키며 살아라 이런 네.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간혹가다가 중간이나 가운데다 이렇게 해서 중용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용과 중간은 전혀 다르죠.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저 중용에 대한 명쾌한 정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네.
A와 B의 중간이에요. 그야말로 기계적 중간. 근데 중용은
A와
B 중에 어떤 쪽으로 기울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굉장히 역동적이죠.
아.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내가 만약에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부인이 있고 엄마가 있어요.
네.
고부간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난 중용을 지켜야겠다. 하고는 부인이 있는 부엌과 엄마가 있는 안방 중간인 거실에서 자겠다.
네.
이게 무슨 중용입니까? 중간이지.
아.
그러니까
후장님께서는 어떠세요? 그 갈등 없는 고부 사이도 많잖아요. 근데 예.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그 박 훈장님께서는 중용을 잘 지키실 것 같은데
때로는 부인한테 가서 꼭 안아줄 수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줄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중용은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예. 이념이 아니에요. 그때 시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때시자 가운데 중자. 가장 그 상황에서 적절한 솔루션을 찾아내는 게 중용이다. 그러니까 중용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네.
굉장히 뭐랄까 이 라이브한 느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고정적이질 않아요. 마치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주자는 명확하게 중용을 정의합니다. 중,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리지도 않지만 용, 언제나 늘 그 지속적인 역동성을 유지하는 게 중용이다. 밥을 먹는 것도 중용이겠죠?
예.
과식도 안 하고 절식도 안 하고 적절하게. 자, 그럼 질문할게요. 그러면 혈압의 중용은 90이에요? 100이에요? 110이에요? 80에서 120이면 중용이에요.
아,
그러니까 중용은 어떤 점이 아니라
네.
어떤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수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 여기 악용들.
그러니까.
악용들.
그러니까 이게 중용이 잘못하면 아전인수격으로.
소지가 있는데요.
나 어제 과음했지만 아. 일주일간 술 안 먹을게.
아.
남은 중용 아니냐.
네.
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용은 그런 기계적이거나 어떤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네,
굉장히 문제다. 유연하고 굉장히 아. 시의성이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선택이다.
아, 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진 감정과 관련해서도 중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감정의 중용.
너무 참아도 안 되고 너무 밖으로 뿜어서도 다 힘들어지고. 아, 어떻게 보면 약간 맹자가 조금 이제 중용을 조금 해줬으면 좀 밑에 있는 사람 좀 편한
근데 중요한 건
네.
많은 분들 혹시 남성분들 중에
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선비나 사대부들은 울어서는 안 된다. 세 가지 뭐 태어날 때, 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나라
뭐 이런
잃었을 나라에
때.
그런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난 그런 것도 모르겠어. 아니 울고 싶으면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용이에요. 연속극 보고 슬프면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눈물 참는 분 있어. 나는 중용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위대한 하늘이 준 감정을
네.
그때그때마다 슬플 땐 슬픈 것이 중용이고요.
네.
왕이 옳지 못한 일을 할 때는 직언으로 화내는 것도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참는 게 중용이 아니라 화를 낼 땐 내주고
아하.
그리고 슬플 땐 울어주고 네. 기쁠 땐 함께 기뻐해 줄 줄 아는 이 감정의 중용, 이걸 가운데 중자 화합할 화자 중화의 중용이라고 부르고 덕수궁 가문 중화전이라는 전각이 있어요. 그게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있는 왕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잘 중화시켜서 이 안에 있는 백성들 잘 살 수 있도록 감정에 조절을 해야 된다. 지도자가 감정을 잘못 다스려서 갑자기 화를 내서 막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지나치게 막 분노하면 나라가 엎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는 특히 감정의 중용을 항상 잃지 말아야 돼요.
네. 그 감정의 중용에 있어서 연안 박지원도 적절하게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만주 땅이라고 하는 곳에 네. 열하일기 보면
네, 호국장이고 네,
45, 45인이나 걸려서 그 열하라고 하는 곳에 가다가 만주 벌판을 바라보고 야, 뭐 넓다 이러는데 뭐라 그래요? 참 울기 좋은 곳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조화을 호자의 울곡자.
네.
그 만주 벌판을 보고. 여기서 한번 울고 싶다. 그만큼 그 시대에도 울어도 울지 못했던 어떤 이념이 있었던 시대예요. 인간이요.
네.
울음이라고 하는 게 모든 감정의 극치 아니에요.
맞아요.
좋아도 울고 나빠도 울고 슬퍼도 울고 미워도 울고 울음이야말로 중용의 가장 위대한 감정의 표현이다. 어디서 우세요 주로 우실 때.
얘기해야 되나? 예. 화장실.
화장실 그 틀리는데.
저도 막 차나 이런 데서 우는
차 안에서
같아.
음악 크게 털어놓고 예. 이불 뒤집어 쓰고
주먹을 입에다가
저 호곡장 가보고 싶어요.
예, 우리 만주 한번 벌판 가서 네. 신나게 한번 울고
그러니까요.
털고 다시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은 좋아요, 것 같아요.
좋아요. 박재 네. 원장님도 많이 우세요?
저 잘 울어요.
아, 그래요?
연안 박전이 그러잖아요. 영웅은 눈물이 많다. 미인도 잘 운다.
어쩐지.
지금 눈물 나려고 그러네요, 지금.
네. 자, 중용은 다른 경서에 비해서 분량이 적지만은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요. 사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문과 해석을 함께 읽어보는 것도 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용의 어떤 부분을 읽어볼까요?
저는 중용의 삶에 있어서 자득이란 말을 참 좋아해요.
네.
스스로 자자에 얻을 득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 이걸 자득의 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전 이 구절은 중용의 가장 압권이 아닌가 싶어요.
네. 중용 중에서 그렇다면 자득의 구절을 오늘 마지막 낭독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원문은 박재희 훈장님께서 해석은 남정미 씨가 해주시겠습니다.
제 상의하여 불능하라.
내가 윗자리에 있다고 아랫사람을 막대하고 천하게 여기지 않겠다.
제 하의하여는 불원상하라.
아랫자리에 처하여 윗사람을 끌어내리지 않겠다.
정기 불구어이니라.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나를 바르게 하고 남을 탓하며 세월을 보내지 않으리라.
즉 무원이니라.
그러면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상 불원천이요 하 불우인이니라.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아래로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으리라.
군자는 거의 사명이요.
군자로 산다는 것은 평범한 내 자리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기다리며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소인은 행엄이 요행이니라.
소인들은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서 요행만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다.
자득의 문장은 하나하나가 예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동감하게 되네요. 중용적인 삶의 백미로 자득의 중용을 꼽으셨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중용적인 삶에는 여러 덕목이 있겠죠, 훈장님?
네네. 전 특히 자득의 장에서
네.
불원천 불우인이란 말.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으리란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윗자리에 있으면서 아랫사람을 능멸하거나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끌어내리지 않는 뭐 이런 중용적 자득에야말로 진짜가 중용적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우리 그 왜 그 논어에서 기억나야 충서라는 말.
네.
예, 그 충서의 중용도 있어요.
네. 충서의 중용.
예, 내 영혼을 최선을 다하여 내 이웃과 함께 그 영혼을 중용의 바이러스를 퍼뜨려라. 이게 충서의 중용도 있고요.
네.
또 중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성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지성.
지성이면
감천이다.
맞아요, 맞아요. 지극할 지자에 성실할 성자. 중용의 핵심 가치가 바로 지극한 성실함입니다. 꽃이 저토록 한 송이 필 수 있는 건 지극히 성실하게 하늘의 태양빛을 받아들이고 또 광합성을 하고 세포에 물 한 방울을 빨아들여서 그 지극한 성실함의 결과가 꽃 한 송이를 핀다는 거예요.
아, 네.
전 그래서 중용의 가장 핵심 엔진은 성실. 이게 중용의 가장 위대한 덕목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훈장님, 이 중요한 덕목을 지키기 힘드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용이 무너지기 가장 쉬운 순간. 이것을 신독이라고 했는데
네네.
혼자 있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감정 표현 돼요.
네.
남들이 볼 땐 옷도 잘 입고 술도 적절하게 먹고 술 주사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혼자 있을 때 중용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죠.
그래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남들이 듣지 않을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 아직 네.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니 군자는 늘 남들이 보지 않는 홀로 있을 때를 삼가해야 한다.
아.
그게 신독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갈신자의 홀로독자.
어허.
아, 대부분 왜 우리 남생이 혼자 있을 때 좀 퍼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머리 감아요?
아, 예?
어, 침을 안 흘리시죠?
어, CCTV 설치되어 있는 저희 집에?
인간이라는 게 늘 네. 남에게 평가를 받고 싶어 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남이 볼 땐 좀 균형감을 잡힌 것 같은데 이게 털어보면 혼자 있을 때 정말 반중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용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관심 없어요. 내가 본다는 거예요. 중용은 나의 문제지
네.
남의 시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내 삶을 살아가는 나의 원칙이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을 때 가장 내 무게중심을 갖고 살아라. 이게 신독의 중용입니다.
아, 네. 신독의 중용. 아, 뭐 여러 중용 중에서 이것만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 지금 뭐 여러 번 강조를 주시긴 하셨습니다만은 훈장님. 네.
중용은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공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
하루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제일 힘든 건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네.
인간이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의 밸런스, 워크 앤 라이프, 내 직장과 가정의 밸런스, 또 아니면은 관계의 밸런스? 사실 잠깐은 해요. 다이어트 잠깐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속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
그래서 중용에서 가장 힘든 건 없을 묻자 쉴 식자. 따라해보세요. 무식하게.
무식하게.
아, 그게 무식이란 뜻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아, 무식하게 그 무식이 아니라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 삶이 균형을 잡아가 살아야 간다. 이게
네.
영원한 내 인생의 프로젝트인 거예요, 이게.
네, 네. 아, 오늘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정미 씨, 서평가로서
네.
오늘 만난 박재희 훈장님의 책 고전의 대문 사서편에 대한 한 줄평 부탁드릴게요.
고전의 대문이란 내 안에 있는 하늘의 지표가 되는 보물들, 책들이 가득 들어있는 곳간.
좋아.
네.
훈장님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뭐 오늘 좋은 말씀도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전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러니까 고전이 이 시대에 갖는 장점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면
네.
그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건 책이 많이 팔리지만
네.
어떤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이거나 아니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지 못하는 한계성.
네. 그러니까
유행 지나면 금방 안 팔리잖아요. 근데 고전은요. 아, 이게 오래 가도 마치 그 발효과학.
맞아요, 맞아요.
시간이 흘러도 장소가 달라져도
네.
고전은 영원히 우리에게 뭔가 주는 것 같아요.
네.
전 그걸 뭘까 하다가 그래, 베이직이 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back to the basics란 말. 기본으로 돌아가자.
네,
초심으로
네.
돌아가자. 전 그래서 이 고전의 대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 기본이 뭔지.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인사드리기 전에 퀴즈 정답 정미 씨가 알려주십시오.
네. 흔들리지 않는 마음. 맹자가 자신의 40대를 표현한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부동심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전의 대문을 활짝 열어 젖혀주신 박재희 훈장님 그리고 서평가 남정미 씨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부 2부에서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의 강경환 원장,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조유진 보고관과 함께 세계의 유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등재되는지, 우리나라에는 어떤 유산들이 있는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U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승열의 노래 나라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